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인과 아벨, 아마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이 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 특별히 신약에 표현된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제 나름대로 믿기로는 주님께서 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먹이를 덮치려고 누리는 맹수 있잖아요. 그 맹수처럼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가인이 나오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실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번지를 드리는 바로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율법이 전해지기 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시대에 살던 아브라함도 역시 번제를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를 허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람 가인을 죄로 허물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장면을 쭉 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나중에 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8절로 9절을 가볼까요? 창세기 4장 8절로 9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참 이것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에게도 또한 하나님에게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행동만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감출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들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를 감추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친구 가인은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4장 10절로 가보실까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뿔인 피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살인자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소리를 쳐 호소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의 구원을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을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날까지도 땅은 저주를 받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비옥한 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 도처도처에서 수많은 농토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몽골 그 지역의 그 사막이 말이죠. 뭐 1년에 서울의 6배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가 뭐 미국 이런 그런 사막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황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땅은 저주를 받은 상태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비옥한 땅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구상 도처도처에서 수많은 농토가 황폐해지고 있어요. 인류는 엄청난 인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지구의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가 지구상 곳곳에서 소리쳐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의해서 살해된 그의 피가 말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3절 말씀인데 가인은 자기에게 내려진 심판이 자기가 행한 일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다. 나 뭐 죄 그렇게 큰 거지인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크게 혼내실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게 참 가인은 뭐랄까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뭐랄까 뻔뻔하다고 표현해도 되죠. 예? 만일 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가인을 위하여 구원자를 마련하셔서 뭐 무겁다고 하소연하는 그 직이 무겁다고 하소연하는 가인의 짐을 대신 지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14절을 가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낯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인자를 혐오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이 표가 무슨 표일까요? 무슨 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하지만 저는 그런 견해들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셨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아주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가인은 물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이 죄라고 하는 율법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인을 살인자라고 단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가인이 범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살해함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더더욱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인 후손들과 하나님 없는 문명이 그 후로 쭉 발전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가인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 없는 운명이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고 발전해 나가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다음 사람들과 힘을 합쳐 문명을 일으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는 문명을 건설하는데 16절로 가보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 놋 땅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놋 땅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저도 놋 땅이 어딘지 무척 궁금해서 이런저런 견해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딘지 모르고 그저 가인이 추방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가 놋 땅에 거했다. 요 정도만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17절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지금도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거리나 도시의 이름을 삼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 학교들도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렇게 행한 일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는 도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라 그랬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오늘날 인류에게도 여전히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도시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도시로 구역구역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18절로 19절을 보죠.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랬어요. 이것은 일부다처제라는 복수혼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의도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동을 자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것을 외면하고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수혼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히 살펴서 읽으신다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복수혼을 정죄하신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복수혼이란 풍습을 단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신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자녀들의 이름이 보면 아다라고 그랬는데 아다는 쾌락 또는 장식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다가 야한 여자의 희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라라고 그랬는데 실라는 꼬리를 감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녀는 꼬리를 치며 교태를 부리는 여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뭐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라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후에 보면은 왜 그런 부분들을 경건한 목사님들이 강조하시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20절로 가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장막에 거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장막을 깁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이는 건축업의 쇼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때부터 목축업이 성행을 했다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1절로 가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것은 음악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종 현대 음악을 다양하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 역시 가인의 문명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절로 가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이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솜씨 좋은 장인들을 대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볼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라멕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 라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내가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다. 라멕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는 지금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사륙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두 아내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가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마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라멕이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고 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77배로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그 심경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원수를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셋의 출생을 보게 돼요. 25절로 26절입니다. 아람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참 너무도 귀한 교훈들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무엇인지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죄인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보게 되었고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는 그 죽임으로 인하여서 참 인간이 죄된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수심이 있었고 또 누구를 죽이는 그러한 응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이게 사실 타락의 어떤 본성 아닐까요?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창세기 5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범세계적인 사건들을 대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5장부터 9장 여기까지는 대홍수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장이라면 이제 5장에 가서는 셋을 통한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게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된 쉽고 명확한 명품 성경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